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모스크바 진격이 러시아 정부를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11분짜리 음성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비효과적인 행위에 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시에 있는 군 사령부를 점령한 뒤 모스크바 남쪽 200km 지점까지 진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진격을 멈추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진격을 중단한 목적은 바그너 그룹 파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바그너 그룹은 진격이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 정규군과의 대결로 이어지고 불가피하게 피를 흘릴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전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로 안정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미하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26일 밝혔습니다. 미슈슈틴 총리는 이날 방송으로 중계된 정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 한 팀으로 행동하고 모든 세력이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테러위원회는 이날 러시아 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에 내렸던 대테러 체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듣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 내 반란 사태 등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F-16 전투기 조종훈련이 시작됐다고 덴마크 정부 고위관리가 26일 밝혔습니다. 트로스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덴마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과 추가 교육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폴센 대행은 덴마크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덴마크 F-16 전투기를 제공해야 할지 그렇다면 또 몇 대를 제공해야 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센 대행은 F-16 제공 여부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6개월에서 8개월간 훈련을 마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지난 16일 F-16 전투기 조종훈련을 위해 조종사 수십 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경우 동아프리카 지역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경고했습니다. 도미니크 페르티 유엔 세계식량계획 수석 비상 담당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 동아프리카를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티 담당관은 우크라이나산 밀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가 있다면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식량 가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식량계획은 협정 중단에 대비해 가능한 많은 식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단 시엔 식량 공급처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관계자의 이날 경고는 최근 러시아가 자국산 곡물과 비료 수송에 장애가 제거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온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25일 베트남 다낭항에 기항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날 중부 다낭항에 도착했고 오는 6월 30일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래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을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료 후 2020년 양국 관계 복원 25주년을 맞아 핵추진 항모 시어도 루스벨트함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자주 분쟁을 겪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은 베트남과의 공식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새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도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발사대에 자리한 이동식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는데 북한의 새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장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발사장에 자리한 이동식 조립 건물의 남쪽에 있는 큰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되지 않지만 발사장 남쪽의 약 60%를 채울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모양은 한쪽 부분이 비어있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로 약 18에서 20m, 세로 60m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하얀색 천막을 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얀색 덮개로 이 일대를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발사장에는 가로 50m, 세로 30m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점은 현재 이동식 조립 건물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땐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때 건물은 이번에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지점에 자리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발사장의 남쪽 지대 일부가 이달 16일에서 18일 사이 아스팔트로 재포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3일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4일 대형 하얀색 물체가 식별된 것입니다. 비록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 곳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북한의 새 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북한의 기존 발사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으로 옮겼다가 이달 3일 발사장의 중심부로 다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건물은 중심부의 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23일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we know that Beijing has influence in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오래전 부과된 유엔 제재를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에 대해 중국이 더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 역시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대북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비유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계속 단도직입적이고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was very clear yesterday that he'll continue to speak forthrightly.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관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계속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건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미중 고위급 협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중국 역할론에 이같이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 각종 양자와 다자회의 계기에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한국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근 북한이 대남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면서도 역내 긴장고조의 책임을 미한일과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드는 행태와 일맥상통한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이러한 선전선동은 역효과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마체고라 대사의 최근 대북제재 관련 발언에 대한 비유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개발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최소 29개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전 탈취를 위한 공격이 최근 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지난 14년간 최소 29개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밝혔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자체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23일 발간한 북한의 사이버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2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공격이 자행된 지역은 아시아가 73%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각각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이 65.7%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기별로는 2018년까지 연간 25건 이하를 밑돌다가 점점 증가해 2022년엔 75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적별로는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이 약 180건 이상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전적 동기에 따른 공격은 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란 및 파괴 활동은 1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격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주된 표적은 정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각각 30에서 40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어, 금융기관, 국방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각각 20에서 30건, 핵심 인프라와 교육 관련 기관도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코디드 퓨처의 미치 하자드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this report, we found a lot of the activity that they're doing is actually more cyber espionage or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다만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협 활동이 최근 4, 5년 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존 콘드라 연구원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소니 영화사 해킹 등과 같이 과거 언론에 집중을 받았던 유형의 공격은 북한이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ctivity that gets a lot of big media attention or things maybe like the WannaCry ransomware incident or
그러면서 북한의 일상적인 사이버 활동은 정부의 의사 결정이나 국가 안보 관련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첩보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공격 활동이 가장 많이 보고된 북한 해킹 조직은 김숙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APT 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에 따라 표적 대상과 공격 목적, 활동 지역 등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자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Different groups kind of have different targets, purposes, and geographic areas.
하자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김숙희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주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입니다. 또 라자루스는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기관에 다소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한국 정부는 이달 초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앞서 이달 1일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김숙희가 기자와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표적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무기 개발과 위성기술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부른 노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보드 차트 순위가 크게 올라가고 음원 다운로드도 많이 늘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백악관 만찬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던 돈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이후 6주 연속 미국 빌보드 락 온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50위를 기록했다고 맥클린의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맥클린의 소속사인 2911 엔터프라이즈는 20일 VOA에 백악관 행사 전주에 164위였던 아메리칸 파이가 한국 대통령이 부른 그 다음 주부터 해당 차트에서 6주 연속 50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빌보드의 데이터 관리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주일 동안 100만 9천 건이었던 아메리칸 파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도 400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속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971년 4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미국적인 노래로 평가받는 아메리칸 파이는 지난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부르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노래가 끝나자 아메리칸 파이를 작곡하고 부른 가수 겸 작곡가 돈 맥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첫 소절을 부르는 장면부터 편집한 영상을 따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며 장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에 환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싱어송라이터 맥클린 씨는 지난 15일 VOA에 자신의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은 A학점이라며 그는 아름답게 불렀고 그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I was giving him an A. Absolutely an A. Great. Top drawer. He hit all the notes. He sang beautifully.
맥클린 씨는 내년 11월경 한국 등 아시아 투어를 계획 중이라며 대형 특별 행사를 마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 부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당국이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차단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응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오히려 대북정보 유입에 도덕적 명분만 훼손한다는 지적과 조작된 심리전을 막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으로 평소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한국 당국이 북한의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차단한 건 절대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우리는 대북정보 캠페인을 실행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 콘텐츠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세 곳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평양에 사는 젊은 여성들과 여아들을 통해 수영, 위락시설, 맛집 탐방 등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이 채널들은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상위 1%, 최고 고위층의 삶만 보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이 영상들이 연출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에 대한 긍정 편향을 유발해 선전선동에 취약한 청소년 등에게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서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했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았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선전이 상당수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누구도 이런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훼손할 것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사이트를 더 찾고 싶게 만들 것이라며 사이트 차단은 북한의 선전보다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이트는 한국 정부의 북한 정권의 전략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 정권의 전략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폭로하고 우월한 정보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 전문가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체제 선전은 한국인들에게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꽤 똑똑하고 북한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I think most South Koreans are pretty intelligent and they understand what life in North Korea is like.
또 한국인들이 그런 체제 선전 영상을 시청한다면 그것이 북한 생활에 대한 진정한 묘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런 체제 선전 채널을 보면서 북한도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다만 이런 유튜브 채널과 북한의 일반 방송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의 선전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지만 유튜브 채널은 한국을 비롯해 외국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당국의 이번 차단 결정이 국내에서 북한 방송에 대한 개방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 매체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후 여러 차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었습니다.
그 북한의 어떤 선전 이런 것보다 사실 보도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차 무슨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거로 폭을 넓혀 나간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상호 간 이해 폭을 넓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선제적 조치로 북한의 외부 매체 개방을 요구할 명분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 장관은 다만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선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글을 쓰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올리엄스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적어도 북한 방송을 개방하는 건 북한 정권의 실체를 더 확인하는 기회를 한국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just watching North Korean television, if you look at all of the songs and the documentaries about how great Kim Jong-un is and about how great the Workers' Party are.
한국인들이 북한 TV 방송을 통해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지, 노동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룬 모든 노래와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란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탈북민도 비슷한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 한국의 국민의힘 소속 태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북한 방송의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일각에선 북한 방송을 개방하면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유학 중 탈북해 한국에서 방송인과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중인 김금혁 씨도 23일 BOE에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알 만큼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선전물이 뭐 그렇게 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있었나 이렇게 폐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미국에서 북한을 바꾸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중국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 허강희 씨는 북한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의 차단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북한 보도만은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완전 이게 무슨 쌀고 종교 국가도 아니고 너무나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북한의 독재고 충성 같은 이제 그런 것만 남고 오히려 더 볼수록 환멸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보도가. 유튜브는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 보시오 남자가 아니라 다 여자애들을 출연시키잖아요. 예. 예. 다 이것도 심리전이거든요. 어린애들 끌어내다가. 예. 그리고 외국 대학 졸업생들 이제 끌어내다가 지금 하는 건데 예. 공산당이라는 애들은 끈질기잖아요. 모든 걸 목표를 아주 장기성을 놓고서 끈질기게 하거든요. 특히 북한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렛 사무총장도 한국 당국의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인권 옹호가로서 항상 정보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문제는 북한 방송이 자유 언론이 아니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매우 엄격히 통제되고 선전선동부가 이러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The problem here is that North Korean broadcasting is not free journalism. This is very tightly controlled.
스칼렛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은 물론 지식이 풍부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의 조치가 아마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며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대한 미국의 차단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인터넷 TV 서비스 업체인 디렉TV와 유튜브 등이 RT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거나 계정을 폐쇄한 건 RT가 언론이 아닌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인 북한이 보도하는 것은 조작된 정보로 언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단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고립돼 있고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이란 것입니다.
The problem is not that South Koreans do not understand North Korea.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ns are isolated.
스칼렛 사무총장은 따라서 우선순위는 한국인들이 북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정보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중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관련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독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인권 개선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산하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ASN이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발표한 2023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 미얀마, 수단, 말리 등 28개국을 종교의 자유 수준인 최악인 박해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경년마다 보고서를 공개해온 ASN은 전 세계 196개국의 종교에 따른 제도와 차별, 폭력 수준 등을 조사해 박해와 차별, 관찰 등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종교 자유 척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언급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접근성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종교 박해 수준이 지난 2021년 조사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이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처형되고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지난 2022년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ASN은 2023년 기준 북한의 기독교 신자는 전체 국민의 0.38%, 불교 신자는 1.52%로 추산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31일 기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는 총 78,798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종교 자유를 침해한 사건은 최소 1,411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강제 송환 정책을 시행하며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기준 약 1,500명의 탈북민이 불법 이민자로 중국에 구금돼 추방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2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60발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왕따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독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주문자 생산 방식, 즉 역외 가공 형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월별 수출액 기준으론 이미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역외 가공 수출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이 중국에 역외 가공 형태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4,975만 3,323달러로 이 기간 전체 대중 수출액의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다량으로 수입한 뒤 가발 속눈썹 제품으로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여구의 가공 수출을 크게 늘렸으며 2017년엔 대중 여구의 가공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9,99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8년 5,475만 달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폐쇄되기 직전인 2019년 8,27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5개월 만에 5천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당시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북한의 대중 여괴 가공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월별 대중 여괴 가공 수출액은 이미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북한이 여괴 가공 형태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시점은 지난 2017년 9월로 당시의 수출액은 1,503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북한이 여괴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2,068만 달러로 기존 최대 액수보다 50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1,435만 달러의 대중 여괴 가공 수출액을 기록하며 2019년의 월평균 수출액 689만 달러와 2018년에 456만 달러, 2017년에 833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올해 여괴 가공을 통한 수출이 단일 제품에 한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올해 여괴 가공 방식의 수출품은 사실상 가발 속눈썹 제품이 유일한데 이는 가발을 포함해 손목시계와 신발,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 넘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한 개 제품만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만약 손목시계 등 다른 제품의 여괴 가공 수출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여괴 가공 방식의 수출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북한이 여괴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모두 150여 개로 이 중 상위 6개 제품의 수출액이 각각 5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출 품목이 소수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속품이 크게 늘어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36개와 33개 제품을 여괴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이들 30여 개 제품에는 가발과 더불어 손목시계의 시계 부분을 의미하는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와 실험용 마네킹, 농구, 축구공, 신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괴 가공 방식으로 수출한 품목이 총 5개인데 이 중 수출액이 3만 달러에 불과한 낚싯대를 제외하면 4개 품목이 모두 가발과 속눈썹 혹은 관련 제품에 한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여괴 가공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여괴 가공 방식의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머리카락과 같은 재료를 다량으로 수출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이 북한의 여괴 가공 형태로 물품, 즉 재료와 부품을 가장 많이 넘긴 해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물품에 대한 북한의 수입액은 1,251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여괴 가공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507만 달러로 당시보다 약 250만 달러 많습니다. 1월 북한의 수입품은 사람 머리카락 56톤, 1,042만 달러어치와 가발 제품 425만 달러어치, 헤어네트 38만 5천 달러어치 등으로 모두 가발 제조와 관련된 재료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과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북한의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복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김영철을 불러들인 것인지 배경과 전망을 최본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7살인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복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9일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과 함께 그의 직함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016년부터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있으면서 비핵화 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을 방문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통전 부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남북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일 수 있어요. 강경이든 대화든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한국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처했기 때문에 노회한 김영철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을 내놔서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현재 북한에 있는 인물 중에는 뭐 최선희와 함께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역시 노회한 인물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포함해 총 65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을 겨냥해 핵 선제 공격 등 11개 항목에 걸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도발과 강경책으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7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한 협의그룹 NCG 출범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인해 한반도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식량난으로 인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경제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위성발사 실패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철을 대남 강경파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한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정찰총국을 배후로 지목했고 미국은 김영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018년 4월 평양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한범 박사는 김영철이 등장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강경책으로 간다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그를 복귀시킨 만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철이 강경파니까 지금 뭐 관계가 다 악화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블링컨 방중도 있고 또 북한 문제 관리에 대한 미중 간의 어떤 공감대도 있고 김영철의 등장이 모종의 이 새로운 국면 타개를 위한 어떤 역할을 김정은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북한 문제를 관찰해온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김영철이 얼마만큼의 고난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김영철이 인사와 정책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그의 복귀가 변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인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s influence on the regime going forward will depend in part on
전문가들은 김영철 복귀 이후 남북 관계에 대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복귀했다고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뭐 협상을 우리가 요청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남북관계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면 미국은 뭐 김영철 입장에서는 남측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뭐 도발 이상이 없다.
반면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무한정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다며 김영철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남성욱 교수는 미북 관계와 관련해 김영철이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미국을 놀래키는 강수를 아마 김정은한테 건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뭐 또 그러다 보면 뉴욕 채널 또 뭐 유럽 채널을 통해서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에 신호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며 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require actually North Korea to make the first move, and it won't be a public move. It'll be a
김영철이 4년 만에 통전부로 복귀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철이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20도, 낮 27도, 구성 아침 20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6도, 강계 아침 18도, 낮 27도, 희천 아침 19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28도, 개성 아침 21도, 낮 27도, 신계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0도, 낮 31도, 장전 아침 20도, 낮 30도, 평강 아침 19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31도, 청진 아침 18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도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현재 미일 동맹은 역사적인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militaries are operating and training together like never before to maintain peace, deter aggression.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을 저지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PRC's coercive behavior and its attempts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는 당신의 지도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실패한 위성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face these shared challenges, I am here to reaffirm America's unwavering commitment to Japan.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모든 재래식과 핵 능력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최근 국가안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보다 다양하며 기동적이고 강인한 미 해병 부대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주일 미군의 태세를 개선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또 정보 공유는 물론 전투기와 첨단 방공 시스템이 포함된 협동을 강화하며 미일 방위 공급망과 산업 간 협력을 늘리는 등 첨단 기술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미국과 일본이 호주와 한국, 인도, 필리핀 등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핵심은 다음과 같다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나는 우리가 이를 계속 추구해서 우리의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을 만든 예브거니 프리고진 씨는 모스크바 진격이 러시아 정부를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26일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비효과적인 행위에 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시에 있는 군 사령부를 점령한 뒤 모스크바 남쪽 200km 지점까지 진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진격을 멈추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진격을 중단한 건 바그너 그룹 파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바그너 그룹은 진격이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 정규군과의 대결로 이어지고 불가피하게 피를 흘릴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전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안정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미하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26일 밝혔습니다. 미슈슈틴 총리는 이날 방송으로 중계된 정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 한 팀으로 행동하고 모든 세력이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테러위원회는 이날 러시아 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고 세르게이 소반인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에 내렸던 대테러 체제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연상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듣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25일 베트남 다낭항에 기항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날 중부 다낭항에 도착했고 오는 6월 30일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래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을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료 후 2020년 양국관계 복원 25주년을 맞아 핵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자주 분쟁을 겪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은 베트남과의 공식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영내 다른 나라들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를 포함하는 남중국의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경우 동아프리카 지역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경고했습니다. 도미니크 페르티 유엔 세계식량계획 수석 비상 담당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 동아프리카를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티 담당관은 우크라이나산 밀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가 있다면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식량 가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식량 계획은 협정 중단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단 시엔 식량 공급처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21년 전 세계 마약 소비가 10년 만에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는 어제 공개한 2023 연례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2억 9,600만여 명이 마약을 사용했다며 이는 10년 만에 23%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저렴하고 생산이 빠르고 쉬운 합성 마약이 전 세계 마약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는 재앙적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기간 45% 증가했고 이런 장애는 5명 중 1명꼴로만 겉으로 관찰됐다고 AF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히킨슨 뉴질랜드 총리가 25일 리창 중국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히킨스 총리는 30일까지 6일간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 지도자가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와 국제 및 영내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중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가 2018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뉴질랜드는 다음 달 회의에서 코스타리카 등의 가입에 감해 논의할 요정입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B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B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